지금 대학생들, 제 뒤에 청년들은,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해외에 간다는 건 꿈을 꿀수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갈수 있었지,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뭐, 엄두낼 수 없었죠. 그래서, 특별히 또 제가 대학생 시절보다 더 전,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극소수의 대단한 사람들만 갈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함부로 갈수 없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며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비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보살핌과 안전한 보호를 받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신비를 그냥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나 갈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되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자격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탐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깨닫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 우리가 말하는 복음, 즉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되리라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아까 미국 말씀드렸는데 입국 심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을 알면요. 그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두려움,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무자격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둠에 살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며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겠다 이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표현하면 회개란 내 나라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통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경험했던 통치가 백성을 섬기는 통치가 아니고 지배하는 통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어떤 통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대부분의 통치 행위는 백성의 자유를 뺏고 그들을 통치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받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 그 다스림 안에 즐거이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내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삶일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화창한 일요일에도 교회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것을 그 형제 자매와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받은 복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죠. 뭐 우리 속에 딱 보면 막 감탄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들, 함께 앉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따라 변화되어서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와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를 끝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좀 익숙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역시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이 허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두 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사상, 또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예수님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셀 수 없이 많이 언급됩니다.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막 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올려있는 이 본문들은 다 새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띄었던 예수님의 음성, 일성이 나오는데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 문장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왕,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즉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늘 마태복음을 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아도요,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요, 신구약, 특별히 사복음서의 주제이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그냥 딱 들으시면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그 왕의 이름이 예수인데요.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1장에 보면 그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왕의 별명이 있는데 그 왕의 별명은 임마누엘인데 그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오고요.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와 함께 그 왕이 장차 하실 일과 영원히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 그 갓 아기가 태어나죠. 이제 어린 아기가 강보혜사에서 태어나는데 세상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 헤롯이 이 어린 아기를 없애려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는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잔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할 그 즈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먼 동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던 박사들이 세상의 왕이 나셨음을 예측하고 찾아와서 경비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즉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 예수는 이미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동방의 왕들이 와서 절하는 열방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소개한 왕은 심판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왕인과 동시에 그분은 심판하는 왕이다. 그리고 4장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마침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6장, 7장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요, 이 왕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다섯 개의 컬렉션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섯 개의 설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요. 10장에 보면 첫 번째가 5, 6, 7장이고 10장에 보면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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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네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다섯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임할 것인지 종말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천부처럼 첨언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정권을 부여받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함께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구조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십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요. 사복음서도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은 다섯 개의 설교 컬렉션으로 묶여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맥락으로 읽어야지만이 이해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섯 개의 설교 중에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또 13장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흐름을 읽지 마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전체를 말씀드렸고, 다섯 개의 설교 중에 중간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고 마태복음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13장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말한 이유는 그곳에 비유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찾아도요, 제가 말하면 무슨 비유인지 제가 던지면, 이렇게 툭툭 던지면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너무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의 초두에 딱 이 비유가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올 모든 비유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주고 익숙한 비유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네 가지 토양의 비유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관한 많은 설교가 씨 뿌리는 네 가지 토양,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네 가지 토양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여러분, 이 비유가 그럼 무슨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네 가지 토양의 비유가 아니고 무슨 비유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토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내 심령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것인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비유는 씨가 뿌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씨가 뿌려졌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 이 비유가 씨뿌린 사람의 비유인 까닭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씨앗이 많이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도 씨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도 씨앗 얘기입니다. 이 비유들 모두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씨가 뿌려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 나라가 같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온 게 아니고 그 나라도 같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와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속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전개되어져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눈에 보이도록 환히 드러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온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야 할 이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군 정쟁이나 혹은 어떤 제도를 만든 공산주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의 작은 씨와 같다. 뿌려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진 작은 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이 땅에 심겨져 있고요. 또 나무처럼 자라다가 최종적으로 장성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처럼 확 하고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 나라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잘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과 같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처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퍼져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가면요. 제일 처음 이제 비유는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 제일 뒤에 보면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보셨습니까? 그물을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럼 그물이 물속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거죠. 아직 고기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근데 고기가 들어오면 그저 올리겠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고기를 잡아서 그걸 올려진 않았지만 그물이 쳐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요,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자 역사가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 100여 년쯤에, AD 100여 년쯤에,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서 막 뒤집어간 결과 팔레스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100여 년 뒤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딱 오시니까요.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 오시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온갖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어떤 해방구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와 시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질병과 귀신 들림과 온갖 어그러짐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모함했냐면, 예수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폭 귀신이 양아치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성령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귀신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예수님 그것이 아니다. 성령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 들림도 병약함도 심지어는 자연의 회방까지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 바다까지도 폭풍까지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신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복음서를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는다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도 사람들이 병에 치유가 있고 오늘날도 병에 치유가 있는데요. 오늘 다른 것은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온갖 질병과 어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마침내 그분의 나라가 오면 그분은 2000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오셔서 내가 왔지만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셔서 심판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현재성만 아니라 미래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요, 씨가 뿌려졌다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추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수확할 것이 놓여있다. 이 얘기가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뉠 것이다. 가라지와 밀이 나뉠 것이다.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섞여서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아까 그물 비유에서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질 것이다. 모두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산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열매, 좋은 고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거나 또는 예수를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세상을 쫓아간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쓰신 말이 여러분 지난 제가 말씀드렸지만 Son of David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분께서 자신을 향한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인자가 올 때에 할 때 이 오다라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심이 할 때 이 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오면 그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할 때 그 온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완전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그 나라도 완전하게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미래성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모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씨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PPT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인데요. 그죠? 이 시대 This Age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Age to Come은 그 나라가 올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요 피금 속에 살아가는데 이 피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두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파워 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모두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쪼아먹어 버렸다. 악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빚금 속에서. 그뿐 아니라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시련이 올 때에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렸다. 가시 돈불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기운을 막아서 그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악한 자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시련, 핍박, 유혹, 시험으로 우리를 마구 흔듭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이 핍박과 유혹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 비유는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요. 보통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이 가라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이 질좋은 밀씨앗을 밭에 뿌린 다음에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고 이제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바로 이 빚금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된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상할까 걱정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들으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가라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인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라지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문화 속에 가라지가 무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뽑힙니다. 우리도 뽑힙니다. 그런데 주인이 뽑지 말고 내버려두라.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결국은 싸워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이길 수 있다. 그 생명은 진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빚금 속에서 갈등하고 유혹이 흔들리고 핍박에 시달리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 씨앗의 힘, 그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울의 환난을 이렇게 지켜보던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세상 속에서 핍박을 경험하면서 또 유혹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그 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씨처럼 떨어지고 났지만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줄기차게 자라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아주 맹장처럼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 반도 끝까지 20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청년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에서 평범해 보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지금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훗날 공중의 새가 깃들만큼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던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그리스도인이 생길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조차도 몰랐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 그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고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오면 마침내 주님의 재림이 오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한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것은 지금 나에게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도 있지만 완전히 그 나라가, 완전한 그 나라가 내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흐름,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되어 있지만 어떻게 자라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역사의 궁극적인 흐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리고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그리고 기술이, 그리고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국가를 신뢰해라, 자본의 힘을 믿어라, 기술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1989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는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부 다 자판기를 썼습니다. 그 타자기. 제가 타자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장쯤 되니까 부대 안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장들이 원래는 이등병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데 컴퓨터를 쓰지 할 줄 못하는 병장들과 할 줄 아는 이등병이 들어와서 군대가 좀 서먹해졌습니다. 그걸로 막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 병장들은 할 게 없고 이등병들이 컴퓨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부터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과학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테크노피아의 세계. 여러분, 테크노피아라는 게 테크놀로지, 그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질 더 나은 삶, 낙원, 유토피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합쳐서 테크노피아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도스를 배웠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가서 도스를 배웠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컴퓨터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와, 이제 정말 테크노피아의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는 2012년쯤 오면요. 이제는 섬뜩한 광고 카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인간은 그 덕에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진보할 것이고 은연중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스마트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종족입니다. 얘네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 우리하고 사고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작은 기기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세상에 알리고 온갖 정보에 접촉되고 그 많은 업무와 자료를 손바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역사는 분명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역사의 진보가 변화를 가져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덕에 더 나은 학문적 업적도 나을 수 있었고요. 더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어떤 기술의 진보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흔들게 보면 여기 지금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자 중에 상전벽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전벽해라는 건 이게 뭐냐면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는 건데 세상의 일이 막 갑자기 막 빠르게 지난다는 한자 수건데 몇 개월 만에 막 건물이 들어섭니다. 심지어는 한 2년 만에 들어오면 없던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끌어다가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룰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대로 가면 역사에 대한 낙관론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라는 방식으로 과연 인류가 과연 진보할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마 그 책을 보신 분이 계실 것인데요. 자크 엘리라고요. 혹시 자크 엘리 책을 보신 분? 두 사람 봤어? 나를 존경한다고 하더니. 여러분, 자크 엘리 책은 우리가 한번 자크 엘리 책 굉장히 많거든요. 프랑스의 자크 엘리는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지금부터 좀 이전에 이 역사를 이끌었던 두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였죠. 그런데 서로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대립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자크 엘리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자본 문제는 자본주의는 일종의 어떤 경제 체계인데요. 인간의 경제의 문제는 체계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여기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탐심과 자기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탐심이 있고 자기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 기술과 자본으로 역사가 점점 진보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구석에서 뭔가 더 많이 향유하고 어떻게 더 많이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인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자코 엘리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3장 20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져서 어느 정도 나빠지고 악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흐름입니다. 역사는 마지막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난과 괴로움이 크게 달할 때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눈물이 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큰 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할 때에. 이 역사의 전체 흐름이 보이면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눈으로 얼뜻 보기에는 세상이 기술로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토록 악해진다는 이 역사의 전체 흐름이 보이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 70년대는 조금 적었는데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 보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80년대 전형적인 그냥 요즘 말로 하면 386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하면서 사회가 역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 안에서 계급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프롤레티아 혁명이 일으켜져서 자본과 계층을 그들이 제거해버릴 거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형성되고 사회주의 사회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점차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민중이 해방되고 역사가 진보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삶을 던져도 좋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자신을 사나운 청년들이 80년대에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 너무 선명하게 주장하니까 이쪽 반대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이쪽에서 너무 선명하게 주장하니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쪽으로 낙관주의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거대 담론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치하면서 긴장을 가지면서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구소련이 몰락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한축이 없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한축이 없어지니까요. 더 이상 이쪽 진영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역사 흐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반대 진영을 통해서 알았는데 반대 진영이 무너지니까 잃어버렸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사를 바라보는 대신에 개인주의적 성향의 영성에 환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개인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는 거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소리 말하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자기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하신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함께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 사이에 유혹과 핍박과 갈등이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그리고 진보를 가져다줄 수 없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만이 우리의 깊은 슬픔과 모든 아픔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것, 이 비전이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막 달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고 선한 세계였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끈질기게 반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세상의 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사령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오랫동안 이 세상을 정복해온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오지 않고 씨앗으로 심겨진 나라이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가 않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도입되는 나라이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세상의 회복이라는 이 역사적인 비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적 비전을, 이 두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제 1, 2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승점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그전에는 한 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나라의 발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혹은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내가 분명히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뒤에 PPT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그냥 쭉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근거는 뭔가? 그거 알고 그냥 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 이 포인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복음이 개인의 죄의 세척제나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와 있는 가장 짧은 비유는 파태 보아 비유나 값진 진주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샀다는 것이 우리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바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물질도 능력도 자질도 시간도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판 사람의 태도다.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임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시도록 내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의 삶은 이렇게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들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거의 천국에 방불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덜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를 누리고 있든 내 연봉이 얼마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이것까지 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쓰십시오라고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열어놓은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것을 팔아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점점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소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요. 특히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내 소유물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내 자산이 인생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과 차의 크기가 커지고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피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집 냉장고 안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좋게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소라고 구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머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다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오늘 원하시면 다 드리니까 내일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일용할 양식도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의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부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던져야 되는데 이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던진다는 말은 내 손을 틀어주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편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유권을 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은 많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직시할 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 마음이 좀 급해지긴 하지만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잘 지내냐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쉬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며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은 정도로 힘들 때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결론이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땅은 살만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정말로 힘든 사람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키우는데 약이 됩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가 어렵습니다. 놀 것, 누릴 것,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 때때로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물질과 자녀와 그리고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았던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었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오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 고통과 결핍이 없다 해도 세상을 정직하게 주시하면 이 세상이 이대로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0억이 절대 빈곤입니다. 이들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인구의 30%가 절대 빈곤입니다. 노동 문제는 어떻습니까? 1989년도에 전자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300원이었고요. 섬유노동자 임금은 23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습니다. 제3세계 노동자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동 문제도 심각합니다. 15세, 지금 얘네들처럼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가요, 전 세계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2달러입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하는데 25년 전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은데 그렇게 일하고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2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한국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국이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1999년도 10만 명당 7.6명, 95년도 10.8명, 2001년도 14.4명, 2007년도 24.8명, 2010년도 31.2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년 동안 가파르게 갈등하면서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10년 사이에 67%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노인의 자살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 그냥 앉아서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 즐기면서 그냥 세상이 별 문제 없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고통들을 눈을 뜨고 직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음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그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그냥 1, 2, 3, 4, 혹시 PPT 네 가지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그냥 제 것 네 가지만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상 자기를 던져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9월인데요. 이제 한 번쯤 이렇게 큰 흐름을 정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슬픔과 눈물을 안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오에 한숲의 가족들이 기도 밴드에 올려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실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